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의 핵협상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과거 핵활동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란이 과거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고 핵무기 개발을 염두에 둔 의심스러운 활동과 관련한 확실한 정보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이라며 이란의 의심스러운 핵활동이 중단되고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서방 주요 6개국과 핵 합의를 이루더라도 국제사찰단의 군시설 방문 사찰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이 문제는 합의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대처하기 위한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 전략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청문회에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마틴 댐부시 합참의장이 출석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ISIL에 맞서 싸우는 이라크군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 훈련 교관 등을 추가 파병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450명의 미군 병력이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 주둔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라크는 안바르주도 라마디를 비롯한 일부 지역을 ISIL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공습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지상군을 파병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는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 더 많은 국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사람들의 이동이 활발한 세계에서 각국이 메르스와 다른 중증전염병들의 예상치 못한 확산 가능성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그러나 메르스 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신속한 조치로 메르스에 따른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오늘 메르스 환자 2명이 더 사망해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었으며 추가 확진 환자도 8명이 증가해 전체 감염자 수는 모두 1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스위스 검찰이 오는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대회 개최국 선정과 관련된 53건의 돈 세탁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로버 스위스 검찰총장은 오늘 스위스 돈 세탁 방지 경보 시스템을 통해 은행들로부터 53건의 의심 사례들을 신고받았다며 은행들은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축구연맹 FIFA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안은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 검찰총장은 이와 함께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제프 블라터 FIFA 회장의 소환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조사당국은 러시아와 카타르가 각각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부정이나 돈 세탁 등 불법 행위 개입 여부를 조사해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사법당국은 지난달 FIFA 관리 9명과 스포츠 업체 대표 5명을 금융사기와 돈세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호주가 지난 10년간 협상을 진행해온 자유무역협정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토니 에봇 호주 총리와 호주를 방문한 가오 후청 중국 무역장관은 오늘 수도 캔버라에서 열린 자유무역협정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에봇 총리는 이번 협정이 양국과 영내 그리고 전 세계를 더 좋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오 장관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은 지난해 말 포괄적이고 양질의 균형 잡힌 내용으로 극적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입법회가 오늘 행정장관 선출과 관련한 새로운 선거 개혁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유권자들이 처음으로 직접 선거를 통해 행정장관을 선출하도록 하면서도 입 후보자들의 자격을 중국 당국이 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법회 주변 건물 주변에는 중국 측 지지자와 반대자 등 수백 명이 모여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각각 옹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수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몸에 좋은 것이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지요. 반대로 입에 달면 몸에 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이 말이 정말 맞는 게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는 맛을 내기 위해서 몸에 해로운 재료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지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맛과 식감을 좋게 하려고 과자나 튀김에 많이 쓰는 한 성분이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최근 트랜스지방의 주요 생성 원인인 부분 경화유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식품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트랜스지방이란 액체 상태의 불포화 지방을 고체 상태로 가공하기 위해서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입니다. 이 마가린이나 각종 과자, 냉동 피자, 도넛 같은 빵, 이 쇼트닝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이 성분은 인체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심장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쓴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의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은 3년 안에 이 부분 경화유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이 자사의 부분 경화유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FDA의 예외 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식품업계에서는 가격이 싸고 유통기한이 길 뿐 아니라 이 맛과 식감을 좋게 하는 이 트랜스 지방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 찾기 어렵다는 반응인데요. 현재 야자수 기름과 콩기름 등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다른 내용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은 지금과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은 오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고 한두 차례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로 웃돌았던 어제보다는 한결 선선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떨까요? 북한도 내일 대체로 흐리고 대기 불안정으로 낮부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 27도가량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개성 역시 내일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낮 최고기온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비지스의 노래입니다. How deep is your love?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의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씨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12번째 후보가 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 하원이 무역 관련 법안 재표결을 6주 미뤘다는 소식. 인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흑인 민권운동단체 여성 지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소식. 또 골든스테이트 카발리에스가 40년 만에 미국 프로농구 NBA 결정전에 우승컵을 안았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선 관련 소식부터 보죠. 이 부동산 재벌로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 씨가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다고 발표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16일 미국의 억만장자인 도널드 트럼프 씨가 뉴욕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am officially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e are going to make our country great again.
네, 트럼프 씨는 이날 연설에서 현재 미국을 이끄는 정치인들은 어리석은 실패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merican Dream, 그러니까 미국의 꿈이 죽어버렸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기업가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에 뺏긴 일자리를 국내에 다시 들여오고 테러와 이민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면 미국 안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 트럼프는 일단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이 트럼프 씨의 재산은 9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씨는 주로 건물 같은 부동산을 개발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는 또 TV에도 얼굴을 자주 비쳤죠.
네, 맞습니다. 그 어프렌티스, 견습생이란 제목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어프렌티스는 트럼프 씨에게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른바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까지 모두 12명이 공화당 경선에 나온다고 선언했는데요. 후보 명단이 좀 정리해볼까요?
네, 먼저 현역 연방 상원 의원이 4명입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 랜드 폴 의원, 마르코 루비오 의원,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있습니다. 또 전직 상원 의원도 있죠. 릭 센터럼 전 상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전직 주지사 출신도 4명이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출마한다고 선언한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 마이커 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있습니다. 그 밖에 방금 소개해드린 도널드 트럼프가 있고요. 전직 신경외과 의사인 벤 칼슨 박사, 그리고 기업인 출신인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 패커드 최고 경영자까지 해서 모두 12명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말도 있던데요.
네. 현직 주지사 4명이 공화당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루이지애나주의 바비 진달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오하이오주의 존 케이식 주지사도 이 경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4명까지 다 나온다면 공화당 경선 후보는 모두 16명이 됩니다.
네.
아, 최근 공화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전직 의사인 벤 칼슨 박사가 지지율 11%로 1위였고요. 2위는 스콧 워커 주지사로 지지율 10위, 10%, 그리고 제프 부시 전 주지사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공동 3위로 지지율 9%였습니다.
네, 이렇게 후보들로 붐비는 공화당에 비하면 민주당 측은 아주 단출한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모두 4명이 민주당 경선에 나간다고 선언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마틴 오멜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그리고 링컨 제피 전 로드아일랜드 주지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짐 웹 전 연방 상원의원도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하원에서 무역 관련 법안 재표결을 6주 미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하원은 어제 16일 무역 조정 지원 제도 TAA 법안 재표결을 7월 말까지 6주 동안 미루는 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찬성 236표 대 반대 189표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법안 지지자들은 반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자,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 하원이 TAA 법안은 표결을 붙였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반기를 들면서 부결되고 말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날 베이너 하원의장이 재표결을 요청하면서 빠르면 어제 재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건 TAA가 아니라 TPA 법안 아니었습니까?
네.
이 TPA 법안은 통과됐는데 TAA가 부결된 거죠?
네, 맞습니다. TPA는 무역협상 촉진 권한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에게 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전권을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회의 간섭 없이 무역협정을 마무리하고 의회는 그 결과에 대해서 찬반 표결만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 TPA 법안은 12일에 근소한 차이로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연계 법안인 TAA 법안이 부결되면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됐는데요. 네. 왜냐하면 현재 그 하원에서 만들어 놓은 법안 구조상 이 두 개 법안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TPA, TAA 여러 번 들었지만 자꾸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TPA도 있지만 또 TAA도 있고 TPP도 있잖아요.
네, 많은 사람이 헷갈려 하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 건 TPP입니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TPP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하는 건데요.
네.
이 TPP는 미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데 성사되면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대규모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 TPP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TPA가 필요합니다. 무역협상 촉진 권한, 대통령이 의회의 간섭 없이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런데 이 TPA가 가는 곳에는 보통 또 이 TAA가 따라갑니다. 무역 조정 지원 제도인데요. 자유무역 협정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나 농민,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죠.
네,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런데 공화당은 보통 이 TPA를 지지하고 민주당은 TAA를 지지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은 TPA, 무역 협상 촉진 권한을 좋아합니다. 이 반면에 노동자 권익을 중시하는 민주당은 TPA를 반대하죠. 그래서 이 TPA 법안을 통과시킬 때 일종의 위로 표시로 이 민주당과 노동자들에게 안겨주는 지원 프로그램이 바로 TAA입니다. 무역 조정 지원 제도입니다. 아, 민주당은 평소 이 TAA를 좋아하는데요. 싫어하는 TPA를 막기 위해서 이 좋아하는 TAA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거죠.
네.
이 상원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한 개 법안으로 일괄 처리해서 통과가 다 된 상태인데요. 이 미국에서는 또 이 상하 양원에서 똑같은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자, 요즘 미국에서 한 여성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NAACP, 즉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에서 지부장을 맡았던 레이첼 돌레잘 씨인데요. 자, 돌레잘 씨가 논란 끝에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소식 들어보죠.
네, 백인이면서 흑인 행세를 해왔다는 논란에 시달리던 레이첼 돌레자 씨가 NAACP라고도 하죠. 네. 이 워싱턴주 스포켄시 지부장에서 물러났습니다. 돌레자 씨는 월요일 15일 그 스포켄시 지부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글을 올리고 현재 자신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NAACP를 위해서 가장 좋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NAACP란 조직은 대표적인 흑인 민권운동 단체 가운데 하나죠.
네.
이 돌레자 씨는 미국 서부 워싱턴주 스포켄시에 있는 NAACP 지부를 이끄는 사람이었는데요. 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이 돌레자 씨가 그동안 자신을 흑인이라고 말하면서 흑인 민권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해왔는데 돌레자 씨가 흑인이 아니라 백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네.
이런 사실이 드러난 건 돌레자 씨의 부모 때문이었는데요. 돌레자 씨의 부모는 지난주에 언론과 회견하면서 딸인 레이첼이 백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침 부모는 자신의 집안이 백인 혈통에다가 북미 원주민 인디언의 피가 조금 섞여 있긴 했지만 이 집안 혈통에 흑인은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이첼 돌레자리 백인이면서 흑인 행사를 했다는 건데 왜 네. 그랬을까요?
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그 레이첼 돌레자 씨가 어제 16일 MBC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해명했습니다.
Let me just ask you the question in Are you an African American woman?
I identify as black.
You identify as black. Let me put a picture up of you in your early 20s though.
네, 진행자가 돌레자 씨에게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그러자 돌레자 씨가 자신의 정체성을 흑인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한 겁니다.
네.
이 회견에서 돌레자 씨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흑인으로 여겼다고 말했는데요. 이 돌레자 씨는 이전에 다른 언론과 한 회견에서도 자신을 흑인으로 여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생물학적으로는 백인이지만 문화적으로는 흑인이다. 뭐 이런 말인가요?
네. 돌레자 씨는 이날 나간 방송에서 이 자기 아들의 말을 인용해서 같은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을 흑인으로 본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뭐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돌레자 씨의 이력을 보니까 살면서 흑인이나 흑인 공동체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돌레자 씨의 부모는 레이첼 돌레자리 16살 때 흑인 아이 4명을 입양했습니다. 레이첼은 또 흑인 학생이 대다수인 하워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지난 2000년에는 또 흑인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돌레자 씨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이다호주를 거쳐서 미국 서부에 있는 워싱턴주 스포켄시로 왔는데요. 이곳에 온 뒤에 한 대학에서 아프리카 관련 과목을 가르쳤고요. 지난 11월에는 NAACP의 그 스포켄시 지부장에 뽑히면서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흑인 민권운동 단체 지부장을 한 셈인데 사실 백인이 NAACP 지부를 맡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자, 그런데도 이 레이첼 돌레자 씨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네, 이 논란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백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 돌레자 씨는 NAACP의 지부장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몇몇 공적인 자리를 맡고 있는데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신상 정보를 속였다는 게 문제란 거죠. 또 몇몇 사람은 흑인 민권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한 돌레자 씨가 흑인 민권운동에서 자신의 위치를 돋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흑인 행세를 한 게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NAACP 본부 측은 지도자가 되는 기준이 인종은 아니라면서 이번 논란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올해 미국 프로농구 우승을 차지했다고요?
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어제 16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벌어진 미국 프로농구 NBA 챔피언 결정전 6차전 경기에서 클리블랜드 카발리에스를 105대 97로 누르고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7전 4승제, 그러니까 7번 경기에서 먼저 4번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NBA 챔피언 결정전을 4대2로 마감한 겁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연고를 둔 구단인데요. NBA 파이널에서 우승한 것은 1975년 이후 4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네, 오클랜드 농구 팬들이 부쩍 기뻐했을 것 같네요. 자, 더구나 어제 경기가 벌어진 클리블랜드는 상대팀인 카발리에스의 연고지 아닙니까? 이 남의 집 안방에서 축배를 든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클리블랜드는 오랫동안 우승 가뭄에 시달려왔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미식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이렇게 네 개의 프로 스포츠 종목이 인기이지 않습니까? 네. 아, 하지만 이 클리블랜드에 연고를 둔 구단들은 50년 넘게 이 네 개 종목에서 우승컵을 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는 이 클리블랜드가 NBA 우승을 차지할 좋은 기회였다라고 하던데요. 기회를 살리지 못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해 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친정팀인 클리블랜드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우승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오하이오주 출신인 제임스 선수는 클리블랜드 카발리에스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 뒤 마이애미 히트로 옮겨서 두 번 NBA 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어제 그 고향 팬들을 위해서 혼자 32점을 넘는 등 맹활약을 펼쳤지만 팀을 우승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아니라 그 오클랜드 팀이죠. 오클랜드는 스티븐 커리 선수와 안드레 이고달라 선수가 각각 25점을 넘으면서 골든스테이트 카발리에스가 결국 승리를 거뒀죠. 이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 선수 MVP는 이고달라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네. 자,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 프로농구 팬이라고 하던데요. 자, 이번에 어느 팀을 응원했을지 궁금하네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 NAACP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미국에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시민단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예, 미국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걸 막기 위해 결성된 이 미국 시민자유연맹, 또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결성된 노동조합조직 등 이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노동자와 여성, 성소수자, 소수 종교인들의 목소리들 대변하고 있는데요. 네. 예, 미국의 이런 시민단체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단체가 바로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 미국에선 NAACP라고 부르곤 하지요.
예, 맞습니다.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이라는 정식 단체명의 첫자를 따서 짧게 NAACP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규모가 큰 인권단체입니다. 네. 예, 이 NAACP는 모든 미국인이 정치적, 교육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요. 또 인종적인 혐오나 편견이 사라지는 걸 목표로 하는 단체입니다.
자, 그런데 NAACP라고 하면 흔히들 흑인 인권운동을 대표하는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NAACP가 탄생한 배경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역사가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30여 명의 저명한 인권운동가들이 유색인종, 특히 흑인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나야가라 폭포 근처의 한 호텔에 모이는데요. 이 모임에서 흑인들의 동등한 권리와 평등을 요구하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이 모인 장소 이름을 따서 나야가라 운동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네.
예, 이 모임을 이끈 지도자가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인 애틀랜타 대학교의 W.E.B. 두 보이스 교수였는데요. 이 나야가라 운동은 흑인 역사에 있어서 백인과 동등한 정치적 권한과 시민권을 요구한 최초의 전국적인 흑인 단체였습니다. 네. 예, 하지만 당시에 흑인의 평등 요구는 너무나 급진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배척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뭐 당연시됐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1862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이 흑인 노예 제도가 폐지되긴 했지만 이 흑백 차별이 미국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네. 예, 1890년부터 1908년 사이엔 남부주들을 중심으로 이 흑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법들이 만들어져서 이 흑인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사실상 막히게 됐고요. 게다가 거의 해마다 인종 분규가 일어나서 무고한 흑인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NAACP가 탄생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1908년 이 미국 일리노이주의 주도인 스프링필드시에서 이 수천 명의 백인이 이틀에 걸쳐서 흑인들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예, 이 사건을 계기로 흑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1909년 2월 10일 NAACP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는데요. 이날은 특히 링컨 대통령의 생일로 링컨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 NAACP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NAACP 한 지부장이 백인이면서 흑인 행세를 해서 논란이 됐죠. NAACP의 창립 초기에는 그런데요. 이 백인들이 조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예, 물론 두 보이스 교수처럼 저명한 흑인 민권 운동가들도 있었지만 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백인들이 단체 결성을 주도했습니다. 예, 창립 당시의 회원이 60여 명이었는데요. 흑인은 7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예, NAACP는 흑인 민권 운동 단체였던 나야가라 운동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긴 했지만 예, 흑인에게만 국한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인종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취할 수 있고 또 이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NAACP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기도 했지만 또 가장 큰 인권단체라고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직을 키울 수 있었을까요?
네, NAACP는 창립 초기부터 이 지부의 활동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중앙에서 주도하는 단체가 아니라 각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풀뿌리 운동을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 1913년에 NAACP는 보스턴과 워싱턴 DC 등 10개의 지부를 만들었는데요. 이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1917년에는 약 9천 명에 달했던 회원이 2년 뒤인 1919년엔 300개 지부에 약 9만 명의 회원을 갖춘 전국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20년에는 최초의 흑인 총재가 선출되기도 합니다.
네, NAACP는 또 역사에 남을 만한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남기기도 했지요.
맞습니다. NAACP가 활동 초기부터 이 흑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각종 법정 투쟁을 벌여나갔는데요. 이 1950년대 역사적인 한 재판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네.
이 재판이 일명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재판인데요. 연방대법원에서 주정부가 초등학교에서 흑인과 백인 학생을 분리해 교육하는 게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시로선 아주 혁신적인 판결이었고요. 이 판결을 계기로 NAACP는 활동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네, 이 1950년대는 미국에서 민권운동이 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당시 흑인의 인권을 주장하는 시위가 미 전역에서 일어났고요. 1964년엔 공공장소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이 그리고 1965년에는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투표권이 그리고 1968년에는 인종에 의한 주택 관련 차별을 제한하는 이 주거평등권 등 민권법이 연이어 제정되면서 NAACP의 활동에도 더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네.
예, NAACP는 미 전역에서 인종평등과 관련한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유색인종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됐고요. 교육과 주거, 고용, 투표권 등 여러 사안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지금도 여전히 미국 언론에서 이 NAACP에 관한 보도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 NAACP의 활동이 이전처럼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죠.
네, 우선 수적으로도 변화가 있는데요. 네. 예, NAACP의 회원 수가 정점에 달했던 건 지난 1964년으로 이 당시의 회원 수가 60만 명에 달했는데요. 현재는 회원 수가 약 42만 5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게다가 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이 흑인 대통령이 나온 시대에 아직도 NAACP가 필요하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네.
하지만 NAACP 측은 인종적인 불평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이 소수인종이 직면한 도전들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NAACP는 또 최근 미국에서 이 비무장 흑인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는 이 경찰들을 대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백인 경찰의 강압적인 진압으로 생명을 잃는 사건들이 최근 몇 차례 있었죠.
네.
또 얼마 전 한 백인 경찰관이 야외 수영장에서 놀던 10대 청소년들을 무력 진압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NAACP는 성명을 발표하고 아직도 미국 사회에 인종차별적인 행태가 남아있음을 지적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 NAACP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밤 10시 37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미국은 지금 만나보죠. 바바라 스트라이잔드가 부릅니다. The Way We Were.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요즘은 북한에서도 햄버거는 그렇게 낯선 이름이 아니라고 하지요. 지난 2009년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속성 음식을 파는 삼태성 청량 음료점이 생긴 이후 북한에서도 햄버거를 파는 가게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주로 평양에 있던 이 햄버거 매점이 이제 북한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있던데요. 사실 햄버거는 가장 미국적인 또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엔 이 햄버거 가게도 부쩍 많지요. 자, 그런데요. 최근 들어 이 미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햄버거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햄버거를 비롯해 값싸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패스트푸드를 사람들이 점점 멀리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손님이 줄어든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이렇게 돌아서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햄버거와 감자튀김 외에 건강을 생각하는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미국의 속성 음식 패스트푸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Introducing the world's newest, silliest, and hamburger-eating-est clown, Ronald McDonald.
미국 최초의 패스트푸드는 미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샌버다니오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맥도날드로 1940년 맥도날드라는 성을 가진 두 형제가 자신들의 이름을 딴 가게 문을 열었죠. 맥도날드 형제는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주력 상품으로 내놓았고 특히 누구나 사 먹을 수 있는 싼 가격으로 이유는 적되 많이 파는 박리담의 전략을 쓰게 됩니다. 이후 사업가인 레이 크록이 합류하면서 맥도날드는 전국에 지점을 개설하게 됐고 마침내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제국을 건설하게 됐지요. 올해로 75주년을 맞은 최초의 맥도날드 자리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맥도날드 박물관도 있는데요. 엘버트 오크라 씨는 자신의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맥도날드 형제들이 가졌던 기발한 생각들에 관해 설명한다고 합니다.
They had hamburgers and french fries, meat and potatoes. They had the right food at the right time in the history of America.
맥도날드 형제들은 고기와 감자를 가지고 햄버거와 감자 튀김을 만들어냈다며 미국 역사에서 가장 알맞은 시기에 가장 알맞은 음식을 내놓았다는 거지요. 맥도날드 박물관을 찾은 중년의 남성 토미 블리스 씨는 자신이 젊었을 때만 해도 맥도날드는 젊은이들에게 최고로 인기 있는 장소였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예쁜 여학생들은 맥도날드에 가면 다 만날 수 있었고 또 최고급 차들이 맥도날드를 드나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맥도날드가 젊은이들에게 그다지 인기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좀 더 몸에 좋은 속성 음식을 찾고 있기 때문이지요. 젊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새로운 패스트푸드 중에 치포틀레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건강한 재료로 만드는 신선한 멕시코 음식이라고 광고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치포틀레 가게에서 만난 한 젊은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I mean, I just eat healthy and I like, you know, health and wellness is very important to me.
치포틀레 식당에서 좀 더 몸에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며 자신은 건강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치포틀레는 미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패스트 캐주얼, 그러니까 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일반 식당에 속성 음식을 결합한 형태 음식점 중 하나인데요.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산업분석가인 션 하이트 씨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And what makes them different from fast food is that the food is tailored.
새롭게 등장한 패스트 캐주얼 식당이 기존의 속성 음식점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소비자 취향에 맞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또 속성 음식처럼 신속하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지만 음식의 질은 속성 음식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음식을 제공한다니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햄버거 가게를 가도 기존의 맥도날드 같은 가게는 쇠고기 버거, 닭고기 버거 이렇게 정해져 있는 차림표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지만 패스트 캐주얼 식당에선 햄버거를 주문해도 어떤 빵에 어떤 고기를 원하는지 토마토는 넣을지 안 넣을지 등을 묻고 즉석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하이트 연구원은 이런 업체들의 유행은 바로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란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젊은이들로 이 밀레니얼 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이런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Recent statistics over the last 4 years have shown that millennials on average have been increasing.
통계를 보면은 지난 4년 동안 밀레니얼 세대의 패스트 캐주얼 소비가 해마다 5%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패스트푸드 소비는 여전히 낮은 추세죠.
주 고객이던 젊은이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면서 맥도날드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패스트푸드 업체는 매출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햄버거와 감자튀김에 주력하던 맥도날드도 전략을 바꿔서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이 새로운 음식을 선보이는 등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스트 캐주얼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즉석에서 조리해주는 봉사도 제공하기 시작했지요. 거기다 맥도날드는 곳곳에서 이 낮은 임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현재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높여달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패스트푸드 업계는 이제 새로운 혁신을 하지 않는 한 살아남기가 힘들게 됐는데요. 미국인의 달라지는 입맛으로 인해 미국의 패스트푸드, 이 속성 음식은 사라지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한 노병의 이야기를 전해드리죠. 이 참전 용사의 이름은 버니스 B. 포크헤드로 94살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비전투 임무를 맡았던 여성 공군 조종사였는데요. 2차 세계 대전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최근 뉴욕에 있는 본 항공기술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사학위 수여식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학생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헤이두 씨에게 명예 박사 학위증이 주어집니다. 비행하는 꿀벌과 같다고 해서 꿀벌이란 뜻의 B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비 헤이두 씨는 이제 박사님이 됐죠. 본 항공기술대학은 헤이두 씨가 2차 세계대전 중 수행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위기를 맞은 미국을 위해 여성들이 일어났습니다. 항공기 조종을 할 줄 아는 여성들은 전쟁에 참전할 수 있도록 연방의원들을 설득했고 결국 1943년 와스프라고 하는 여성 공군 조종사들이 탄생했는데요. 군인들이 아닌 민간인들로 구성된 이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 2만 5천 명이 지원을 했고 최종 합격한 여성들은 총 1,000명이었습니다. 비 헤이두 씨도 그 중 한 명이었지요. 자, 그런데 아무리 비전투 임무를 담당했지만 위험한 순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Flying at night so that the beacons would have an opportunity to practice.
우리가 밤에 비행할 때 군인들이 야간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전투기가 목표물을 달고 비행하면 군인들이 그 목표물을 대공포로 맞추는 훈련이었는데요. 실제로 포탄을 쓰다 보니 무척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임무도 하다 보니 전쟁 중 목숨을 잃은 와스프는 3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헤이두 씨는 사명감을 갖고 참전했다고 했지요.
I wanted to do more for my country than what I was doing, just being a secretary.
저는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와스프가 되기 전에 전쟁 물품 공장에서 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라를 위해 좀 더 많은 걸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공군 조종사가 돼서 전장에 투입되는 게 제겐 더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 헌신한 여성 공군 조종사들, 와스프는 1977년 정식 퇴역 군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헤이두 씨는 다른 여성 공군 조종사들과 함께 2009년 7월 의회 금메달 수상자로 선정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하네요.
We need someone like you to fly for us.
I know. 헤이두 씨를 만난 본 항공기술대학의 학생들은 헤이두 씨에게 존경의 마음을 나타냈는데요. 헤이두 씨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행을 했는지, 군복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한 달에 $250 급여는 어떻게 받았는지 등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냈습니다.
The significance is that we dared to cross the line and fly large military aircraft.
우리 여성 공군 조종사들은 감히 생각해보지 못했던 도전들을 해냈습니다. 살면서 폭탄이나 격추기도 본 적 없고 비행을 해보지도 않았던 여성들이 와스프에 지원해서 대형 군용기를 몰았으니까요. 이렇게 여성들이 용감한 도전을 했다는데 와스프가 갖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날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걸 사랑했다는 비헤이두 씨. 50년을 함께한 사랑하는 남편 역시 조종사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와스프라고 적힌 금색 배지는 헤이두 씨의 꿈과 도전을 보여주듯 지금도 헤이두 씨 가슴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지금 오늘은 미국인의 입맛이 바뀌면서 미국의 음식 문화가 헬스푸드에서 패스트 캐주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을 펼쳤던 여성 공군 조종사 와스프 출신 비헤이두 씨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 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Today's expression is be tied up. Be tied up. Before we find out what it means to be tied up,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be tied up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Hey, I'm afraid I can't meet with you tomorrow for lunch. I'll be tied up all afternoon.
Oh, really? That's fine. We can reschedule it to another day when you're not tied up.
Thanks for understanding.
본문에서 마이크가 Hey, I'm afraid I can't meet with you tomorrow for lunch. I'll be tied up all afternoon.
나 오늘 오후 내내 바빠서 꼼짝 못할 거야. 내일 점심 약속 못 지킬 것 같은데? 라고 하자 제이슨이
Oh, really?
어, 그래?
That's fine. 괜찮아. We can reschedule it to another day when you're not tied up.
내가 안 바쁠 대로 해서 새로 약속 잡으면 되지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가
Thanks for understanding.
이해해줘서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be tied up. Be tied u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m afraid I can't meet with you tomorrow for lunch. I'll be tied up all afternoon.
Oh, really? That's fine.
We can reschedule it to another day when you're not tied up.
Thanks for understanding.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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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d, T-I-E-D, tied, up, U-P, up, be, tied, up, be, tied, up입니다. When you say that you're tied up, it means that you are very busy to the point where you can't do something else. 단어 tie, T-I-E, tie는 묶다, 묶어놓다는 뜻이고요. To be tied up, be tied up는 어떤 일이나 일정에 묶여있다, 아주 바빠서 다른 일을 못하다, 꼼짝 못하다는 뜻입니다. 우선 처리해야 할 일 때문에 다른 쪽에는 아예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오늘 오후에 바빠서 꼼짝 못한다며 마이크한테 내일 점심 약속 못 지키겠다고 했죠. Hey, I'm afraid I can't meet with you tomorrow for lunch. I'll be tied up all afternoon.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was so tied up and couldn't get the phone. 라고 하면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했어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 am going to be tied up this evening. Let's meet tomorrow. 라고 하면 오늘 저녁에 바빠서 꼼짝 못해. 내일 만나자 라는 뜻입니다. 오늘 공부하신 표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I'm afraid I can't meet with you tomorrow for lunch. I'll be tied up all afternoon.
Oh, really? That's fine. We can reschedule it to another day when you're not tied up.
Thanks for understanding.
Let's review what we've learned today. When you say that you're tied up, it means that you're very busy doing other things, so you can't do something else. Be tied up. Be tied up. Be tied up. Be tied up.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Th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밤 11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54년 6월 17일 오늘 한국이 월드컵 본선 무대에 처음으로 진출했습니다. 제5회 스위스 월드컵 대회. 한국은 지역 예선에서 일본을 1승 1무로 누르고 사상 처음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일본 심장부에서 골 폭죽 모두 7방을 터뜨리며 한국 축구는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이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단은 스위스까지 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행기 표를 12장밖에 구하지 못해 감독과 주전 선수 11명만이 스위스로 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5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선수단은 경기 전날 가까스로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한국은 헝가리에 0-9로 패배해 당시 월드컵 사상 최대 점수차 패배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한국은 이어 터키와의 경기에서도 0-7로 패배해 16강 예선에서 탈락됩니다. 한국은 이후 1998년까지 5회나 월드컵에 출전했지만 단 한 번도 16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은 4강 신화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